오순절 그러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순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김정일 목사님이 8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랑 이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부분을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오순절 그러면 그 오순절의 의미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의 기준은 여러분 언제가 될까요? 50일째 기준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째가 되는 걸까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 그 바로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부터 이틀이 지나고 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면 16일 되는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49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실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순절은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되는 날이고 신약적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에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맥추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의 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칠칠절은 49일 되는 날을 지키는 날이 칠칠절이 아니라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해서 그 49일의 매일의 날 동안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밀을 거두는 날이 칠칠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 필요한 비가 이른 비가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들이 첫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늦은 비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초실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맥추절 사이까지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1년에 아주 적지만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기가 늦은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칠칠절까지의 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이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에 맥추절이 초막절이 되면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이들이 매일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와서 매일매일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런 비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가을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맺히는 곡식의 첫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때 비가 내려버리면 그 가을 추수의 그 과실의 열매의 당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과실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칠칠절이고 맥추절 기간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강림한 그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은 50제 되는 날은 칠칠절 49일 동안 그 절기를 간절히 지킨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본격적으로 축제가 있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적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하루하루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50일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이들이 사모하고 있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루하루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50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기를 사모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오순절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은 이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은 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여전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그들 또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던 절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 그러고 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세가 여러분 성공해야 선교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그에 대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마음에 설레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특세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어쩌면 이 여름 선교를 기대하면서 또 여름 선교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들, 리더들, 팀장님들은 아마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이 오순절날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랐는데 아니 전혀 엉뚱한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저 저주받은 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들로 자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눈에 봐도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딱 들어봐도 저 사람이 경상도인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아니 딱 들어봐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저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간절히 은혜를 사모했고 예수의 제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제발 바랍니다. 아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칠칠절 기간 동안에 49일 동안에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일째 오순절날의 간절함은 예수의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더 간절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오직 전념해서 거기에만 집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아니라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믿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면 선교 현장에서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그 선교 가운데에서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추호도 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이에게 드러나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러면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야 우리의 손이 내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올해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해외 선교를 제가 여기 와서 나갈 때마다 늘 부딪히는 것은 언어적 장벽입니다. 아니, 좀 가서 이야기를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둔한 이 사람이 가서 뭔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든 거죠. 그럴 때마다 야, 국내 선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잘 못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교회에서 나갈 때에 제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개별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공원으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결같이 경색되어져 있고 굳어져 있고 험악해 보이고 폐쇄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경계 태세를 하죠. 아주 시간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그냥 듣고 싶어 왔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인데 그냥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계시는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그냥 듣고 싶어 왔습니다. 늘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그들의 마음에 경계가 풀어지고 대화가 되어지고 얼굴이 안면 근육이 조금 이렇게 자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겁니다라고 그 선물을 나눠드리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경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악하지만은 이 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들도 나와 다를 바가 없고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도 내가 축복하고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군가 다가가기 쉽겠는가?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내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누구인들 나에게 다가와서 말 걸기가 쉽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 빚을 그들에게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나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어쩌면 예수 믿고 있는 지금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냉랭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번 했던 선교적 경험으로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재주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 둔해도,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끼밥을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끼밥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여러분이 그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한 명의 제자를, 사도를 더 충원할 때에 그 조건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가 "애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예,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사도들의 변화는, 제자들의 변화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십니다. 맞지요? 오늘 싸우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까? 예, 당연히 내주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그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고 고백할 때마다 따라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에 그가 일어나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내뱉고 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증인이 되어야 여러분이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에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위협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너희 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좋은 말할 때 이 일을 그만두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주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영덕 울진이 있고, 동해가 있고, 일본,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 모든 선교 지역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고 여러분의 은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지금도 간절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제주로 나아가야 하고, 동해로 나아가야 하고, 영덕 울진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해외로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가시거든 한 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선교비를 헌금해가지고라도 한 사람을 보내주는 은혜가 우리 삼일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선교지마다 선교대원이 부족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팀장님들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몇 명이 부족한데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몇 명을 더 확보해야 될까, 그게 지금 머릿속에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 보입니다. 그것이 염려에 그치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 선교 현장에 필요한 선교 대원들이 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종철 목사님도 김정일 목사님도 짧게 하라 그랬는데, 네, 한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한번 세 번째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선물하라. 제가 전도하면서 나가서 선물을 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서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들 저를 내칠 때 제가 던지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예수님 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 자리에 떠납니다. 많은 선교대원들이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전도 나갈 때 연세 드신 분들만 거의 많이 90%가 전도대원으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3.1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진 그 마음으로 제가 앞장서서 선교 현장에 나가니까 이제 30, 40대 젊으신 이제 젊은 이제 성도들도 함께 동참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전도보고입니다. 선교보고가 아니라 전도보고입니다. 그 전주에 나가서 전도했던 것에 대한 열매,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 앞에 매주 짧게 또는 조금 늘려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지나가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그 만남과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회로 전도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났던 교회를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다시 출석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이게 우리의 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전도 잔당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아, 이분들의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다니시면서 붙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 되게 민폐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아,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고 말씀에 대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흩어졌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유월절부터 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계를 돌리면 52일 전부터 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먼 땅에서 52일 전부터 와서 50일을 지내면서 오순절을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 오순절을 사모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정말 간절한 성도가,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교회로 돌아야 될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수가 확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조차 반드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지금부터도 여러분이 사모했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사모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에 못 가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여러분이 더 성실하게, 더 근면하게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사가 끝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일곱 배나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삼아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가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선교 현장이든 일상의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